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빗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은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 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런 말들을 참 의미 없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서도 그냥 하는 이야기로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의미 없이 무의식 중에 사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보시면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함께하심에 대하여서 무감각하지는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로부터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4장 13절부터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렸는데요. 그 앞부분 24장 5절, 6절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11사도 및 다른 사람들에게 9절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예고하신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다. 11절은 기록하고 있고 또 오직 베드로만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기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배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 무덤에서 사라졌다. 이런 소식에 제자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뿔뿔이 다들 흩어지게 됩니다. 마침 또 유월절 명절도 끝났겠다.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불리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내려가는 중에 그 아침에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 사건, 이것을 주제 삼아서 대화하면서 내려갔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배경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방문했는데 예수님은 찾지 못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여인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낭설을 전하고 다닌다. 그런 대화들을 이들이 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 보면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에 마침내 한 사람이 동참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대화에 동참한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15, 16절에 보시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늘 보아온 예수님, 또 늘 함께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동참하셨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참 동안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왜 도대체 못 알아보고 못 알아차렸을까요? 가끔씩 어쩌다 한번 보고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는데도 도대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또 우리는 왜 늘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을 종종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제자나 우리나 대동소이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 자, 첫 번째로요. 첫 번째 이유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과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과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말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생각, 자기 생각과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9장 44, 45절이나 18장 31절부터 34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로 벌어진 그 사건의 상황 중심에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이 와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했고, 또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가서 확인한 두어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1절, 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한 10km, 이 7마일 정도 되는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도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사건들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이 사실이 진짜라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길을 빨리 걸음을 열심히 걸어가지고 해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가오는지, 누가 자기들의 대화에 동참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칫 일상에 휩쓸려서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이두 제자처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너무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찬 나머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적 관습을 행하느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요. 그들이 떠받들던 율법에 얽매여서 이 율법의 저자이며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번 보아왔던 것이죠. 우리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사역, 교회 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들도 가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다 뒷전으로 밀어둔 채 각자의 생각과 분주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시간들을, 삶을 소비하며 소모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로는요. 두 번째, 이미 옆에 계신 다른 날로 늘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선 말씀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분주함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예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오늘 아침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처럼 이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에 대하여서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예루살렘에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 또 최근에 일어난 이 빅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하고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난, 또 죽음,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쭉 예수님께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이 대화를 나눌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억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떠오르도록 하시기 위한 의도로 이 질문을 하신 건데,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고난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두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물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대화를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귀는 그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왜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대화들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옆에 계시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대화에 대하여서 물으신 것은, 그 주제에 대하여서 물으신 것은 시시콜콜한 시사 문제에 대하여서 궁금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듣는 말씀은 그냥 교회 와서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또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격언이나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찾도록, 말씀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가오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과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이미 옆에 계시는, 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상황과 형편 가운데 찾지 않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참 중요하고도 큰 문제점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적인 자세 때문이었다.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적인 자세 때문이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깨닫고 돌아서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비관적인 자세, 또 불신앙적인 자세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대화 주제에 대하여서 물으시고 쭉 하는 그런 모든 대화가 끝난 후에도 이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5절, 26절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누구도 그 앞에 섰을 때 저 몰랐습니다, 못 깨달았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함, 무시하는 성향, 죄성, 불신앙, 주를 찾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일 뿐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들으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책망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교우들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받으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과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미 옆에 계신, 늘 함께 하신 이 주님을 찾지 않았고,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이유만 이야기하면 참 우리가 슬프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하에 보시면 말씀은 놀라운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깨닫는 자들, 이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고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부름받은 제자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강제로 멈춰 세우시고 엎드러지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역사로도 일하시고 또 그 사람 사람마다 필요한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알게 하신다.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소망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걸음걸이, 이들의 발걸음을 여러분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미 알려주셨습니까?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고 당일날 아침 사건을 통하여서 친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화의 주제에 대하여서 물으시고 대화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심으로 그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나누심으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붙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런 점차적인 과정을 통하여 결국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때가 저물었습니다. 날이 기울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유하시지요.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31절 뭐라고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리고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까지 끌고 인도하고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곤란한 환경들, 환란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거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곁으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확인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싹 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뭐 산기도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필요한 일상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놀랍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 살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없이 말씀의 명령과 지시하심 없이 여러분 멋대로 막 속력을 내서 살지 마십시오. 이미 늘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교만함에 그런 실수에 빠지지 마시고 늘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를 그가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바를 찾는 데 수고하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 믿지 않으려는 마음, 불신앙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늘 물리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셔서 늘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목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